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 비무장화를 위한 첫 조치인 JSA 남북지역의 지뢰제거 작업이 사실상 끝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언론은 오늘 정부 관계자를 이용해 남측은 JSA 비무장화를 위한 지뢰제거 작업을 사실상 마무리했다며 북측도 오늘부터 마무리 작업에 들어가 9.19 군사합의서대로 내일 중 끝낼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는 이달 20일까지 지뢰제거를 완료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지난 1일부터 시작된 JSA 지뢰제거 작업에서 북측은 5발가량을 찾아내 폭파했고 한국 측에서는 지뢰가 발견되지 않았 다고 정부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남북한은 지뢰 제거 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다음 주 JSA 초소병력 화기 철수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 반정부 언론인 카쇼기의 사망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미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자말 카쇼기가 사망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사망한 것이 확실해 보인다면서 그것은 매우 슬픈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 정부의 책임이 드러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냐는 질문에 매우 가혹하게 대응할 것이라면서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카쇼기가 사망했다는 자신의 판단은 정보당국의 보고서에 기반한 것이라면서 그것을 신뢰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 일정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 유럽 31개국과 문재인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 아시아 21개국 정상을 비롯해 유럽연합과 동남아시아 국가 아세안 정상 등이 참석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번 회의와 관련해 법에 기반을 둔 세계 무역과 다자주의를 지지하는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이 함께 모였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이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오늘 3분기 중국 국내 총 생산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6.5%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세계 금융위기가 불거진 2009년 1분기 6.4%를 기록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또 시장 전망치인 6.6%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앞서 1분기 중국 GDP는 6.8%, 2분기는 6.7%로 나타나 지난해 1분기 6.9%를 기록한 뒤 계속 둔화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높은 부채 수준과 계속되는 미국과의 무역 갈등 등이 중국 경기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미국과의 무역 갈등으로 인한 여파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면 중국의 경기 둔화 추세가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습니다. 한편 미국과 중국은 무역 협상과 관련해 양국 간 접촉을 유지하고 있다고 류허 중국 부총리가 밝혔습니다. 대미 무역 협상을 총괄하고 있는 류허 부총리는 오늘 관영신화통신과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와의 합동 인터뷰에서 중국 경기와 미중 무역 협상 전망 등을 밝히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양국 간 공식 무역 협상 재개 여부 등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류 부총리는 최근 주가 폭락과 관련해 미중 경제 통상 마찰이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쳤지만 심리적인 요인이 실제 영향보다 더 크다고 말했습니다. 또 내부적인 요인으로는 중국 경제의 구조조정도 주식시장에 불가피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류어 부총리는 그러면서도 세계 자산 배분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은 해외 투자자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곳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동남부 칸다하르주에서 어제 미군 사령관이 참석한 회의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주 경찰총장이 사망했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칸다하르 주지사 공간에서 스콧 밀러 아프간 주둔 미군 사령관과 주 고위관리 등이 회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떠나는 순간에 발생했습니다. 당시 총격범은 아프간 경비병력의 복장을 하고 있었다고 언론은 전했습니다. 이슬람 무장반군 탈레반은 성명을 통해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조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에 데이비드 스틸웰 예비역 준장이 지명된 데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북한과 협상에서 결코 타협할 수 없는 핵심이라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한국과 일본 정상이 이틀 간격으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운데 한 곳인 프랑스 대통령을 만나 북한 비핵화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내일 북한 지역은 대체로 맑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에서 10도, 낮 최고기온은 14도에서 21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지명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데이비드 스틸웰 예비역 공군 준장이 지명된 데 대해서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군 출신을 선호하는 것 같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공석이던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에 데이비드 스틸 예비역 공군 준장이 지명됐습니다. 현재 하와이에 있는 인도 태평양 사령부의 중국 전략 포커스 그룹의 소장을 맡고 있고 미 합동참모본부에서 아시아 담당 부국장, 주중미 대사관에서 무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사임한 데니엘 러셀 전 동아태 차관보는 미 주요 언론에 보낸 이메일 성명에서 여러 해에 걸쳐 스틸웰 지명자와 함께 일했었다며 동아태 지역의 폭넓은 경험을 갖춘 진정한 전문가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요한 자리에 경험자를 마침내 지명해 기쁘다고 덧붙였습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더글라스 팔 부원장은 1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과거 하와이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스틸웰 지명자의 도움을 받았다고 소개했습니다.
He helped us out in Hawaii this past summer on a project. Well, I think, you know, it's good to have a seasoned veteran with very hands-on knowledge of China and Korea and Japan. And
중국과 한국, 일본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스틸웰 지명자와 일해 좋았다면서 문제를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인물로 기억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미국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한국어와 중국어에 능통하고 일본어도 구사할 수 있는 스틸웰 전 준장을 동아태 지역을 담당할 적임자로 평가했습니다.
He speaks Korean and Chinese and some Japanese, so I think he's very well qualified. From that aspect, I mean, very few, you know, senior officials have such good language skills. So that's an
외국어 실력이 뛰어난 고위직이 많지 않은 만큼 이는 훌륭한 자격 요건이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한국과 중국 등 동아태 지역의 주요 사안을 처리할 자리가 마침내 채워져 다행이라면서 스틸웰 지명자가 한반도 외교 문제에 있어 중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스틸웰 지명자가 남북한 문제보다 중국 관련 사안에 더욱 집중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One of our big challenges right now is with China. And the position that General Stilwell will be filling is China-oriented, and not just Korea. And I think he will really be needed to work on the China set of issues the U.S. has.
현재 미국의 큰 도전 가운데 하나가 중국인 만큼 그가 중국 문제를 풀어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 문제나 미북 정상회담 등은 마크 램버트 북한 담당 부차관보 대행과 마크 네퍼 동아태 부차관보 대행이 맡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 언론은 스틸웰 지명자가 중국의 급부상에 강력하게 대처하고 중국의 나쁜 행위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 그를 대중 강경파로 소개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미 행정부 군 출신 인사들을 행정부 내 포진시키고 있다며 터무니없는 기용이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고위 외교관리는 국무부가 마치 퇴역장성들의 집합소가 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노르웨이 등 현재 미 대사가 공석인 나라에도 장성 출신을 파견하려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팔 부원장은 중요한 직책인 동아태 차관보에 군 출신이 등용된 것은 이례적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외교관 대신 스틸웰 지명자에게 신뢰를 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Important diplomatic post, and to try to put a military officer there is unusual. But in this administration, it may give him, credibility that a foreign service officer might have hard time.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규율적이고 예의 바르며 당파를 초월한 군 출신을 외교관보다 더 선호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아태 지역 외교 정책을 총괄하는 동아태 차관보에 군 출신이 기용된 것은 해군 대령 출신인 제임스 켈리 전 차관보 이후 처음입니다. 이후 차례로 같은 자리를 거친 크리스토퍼 힐, 커트 캠벨, 데니엘 러셀 전 차관보는 모두 정부 요직을 거친 행정관리나 외교관 출신입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FFVD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는 북한과의 협상에서 결코 타협할 수 없는 핵심이라고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최근 미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에 기고한 글을 통해서 북한과의 핵 합의는 이란 핵협정보다 뛰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법 정권의 부활이 미 국가 안보에 큰 위협이라며 글을 시작한 폼페오 장관은 대표 사례로 북한과 이란을 지목했습니다. 이들 정권은 국제 규범을 거부하고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를 무시하며 미국과 동맹은 물론 전 세계 안보를 위협한다는 것입니다. 또 두 정권 모두 수십 년 동안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구해왔다고 꼬집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처럼 갈수록 복잡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새로운 외교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는 무법 정권을 대항하는 데 미국이 유리한 곳에 설 수 있도록 신중하고 계획된 접근을 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필요하면 힘을 동원해 핵심 이익을 지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분명한 메시지를 동반한 미국의 최대 압박 작전이 지난 6월 미북 정상회담을 일궈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폼페오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약속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과거에도 북한이 유사한 약속을 했지만 비핵화와 관련해 정상 간의 약속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동시에 김정은 위원장의 의도를 간파하고 약속 이행을 확실히 하기 위해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적국과의 대화 의지가 있으며 경쟁국과도 합의를 맺지만 미국의 이익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주저하지 않고 회담장을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번 기고에서 대북 협상에 대한 목표도 명확히 밝혔습니다. 매우 비생산적 합의였던 이란 핵협정보다 우월한 합의를 맺을 것이라는 겁니다. 즉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가 합의의 핵심이라며 김 위원장도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FFVD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제시했습니다. 먼저 최종적이란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재개할 수 없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핵협정에는 이런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완전하게 검증되는 이란 핵협정보다 더욱 강력한 검증 기준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란 핵협정은 핵심 군사시설에 대한 사찰이 빠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북한과의 합의에는 이 부분이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구체적인 윤곽을 위해서는 아직 협상이 남았다면서도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또다시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유럽연합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국가들이 북한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CVID를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약속과 의무를 상기시켰습니다. 부정 기자입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이 진지한 자세로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The EU urges the DPRK to engage seriously in negotiations and embark on a credible path.
애니 캠파인한 제네바 주재 유럽연합 군축 대표는 18일 유엔 총회 1위원회 회의에서 유럽연합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와 모든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 폐기를 향한 신뢰할 만한 길에 들어설 것을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포함한 모든 탄도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겠다고 했던 선언과 의무사항들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덧붙였습니다. 호주와 캐나다, 독일, 일본, 멕시코, 네덜란드, 나이지리아 등 10여 개 나라들이 모인 비확산 군축 이니셔티브도 북한에 같은 요구를 했습니다.
Notwithstanding our hope that ongoing dialogue will yield meaningful progress on the denuclearization.
이 모임을 대표해 발표에 나선 키라 아주시나 유엔 주재 필리핀 차석 대사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희망이 있다면서도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국제법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프로그램들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ASEAN welcomes the three inter-Korean summits and the summit between the United States.
아세안 관계자는 세 번의 남북 정상회담과 싱가포르에서 열린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을 환영한다면서도 한반도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비핵화는 영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부지영입니다.
한국과 일본 정상이 이틀 간격으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운데 한 곳인 프랑스 대통령을 만나 북한 비핵화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비핵화 촉진을 위해서 유엔 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아베 총리는 대북 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박경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본과 프랑스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의 완전한 이행 필요성을 확인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17일 유럽을 순방 중인 아베 신조 총리가 에마누엘 마크롱 대통령과 만나 정상회담을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또 북한의 비핵화와 일본이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일본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어 일본과 프랑스가 결속해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와 주요 7개국 정상회의 등에서 북한의 제재 회피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유지하고 강화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데에도 인식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노가미 고타로 일본 관방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안보리 결의를 완전하고 철저하게 이행하기 위해 환적 등을 포함한 북한의 제재 회피에 계속 협력해 대처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와 함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만들기 위해 자위대와 프랑스군의 공동훈련 등 안보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틀 전인 15일 마크롱 대통령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도 만나 북한 핵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비핵화의 실질적 조치들이 이루어진다면 유엔 제재의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야 한다며 마크롱 대통령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이 같은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북한이 구체적으로 핵과 미사일 계획의 폐기 의지를 보여주길 기대한다면서 그때까지는 유엔 안보리 제재가 계속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유럽연합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서는 18일부터 이틀간 아시아와 유럽 정상들의 모임인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회의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 마크롱 대통령,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 등 아시아와 유럽 51개국 정상이 참석합니다.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문제 등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인 가운데 회담 뒤 발표될 공동성명에 어떤 내용이 포함될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제73차 유엔 총회가 개막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에 내세우는 요구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유엔사 해체와 제재 완화를 촉구하면서도 인권 개선 요구는 전면 배격하고 있습니다. 함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률을 다루는 유엔 총회 6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은 한국에 주둔 중인 유엔군 사령부를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The UN command in South Korea should be dismantled at an early possible date in conformity with the development on the Korean.
유엔 주재 북한 대사관 소속 김인철 서기관은 12일 열린 6위원회 회의 발언에서 긴장 완화와 평화를 향한 한반도 상황 전개에 근거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유엔사는 해체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유엔사를 몬스터 라이크, 즉 괴물에 비유하며 맹비난했습니다.
The UN command in South Korea is a monster-like organization as it misuses the UN by its name.
한국의 유엔사는 괴물과 같은 조직으로 유엔이란 이름을 잘못 사용해 유엔 헌장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유엔의 활동이나 프로그램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통솔권도 실체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해 유엔 고위직 인사들도 유엔사가 유엔과의 연관성이 없으며 미국의 책임하에 운영된다고 말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서기관은 또 유엔사 해체와 미군 철수를 명시했던 과거 유엔 총회 결의를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로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It is noteworthy that in reflection of the unanimous will of the UN member states, a plenary meeting of the 30th session of the UN General Assembly held in 1975 adopted a resolution calling for dismantling of the UN command in South Korea.
1975년 열린 30차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해 유엔사를 해체하고 모든 미군을 철수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가 만장일치로 채택됐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당시 유엔 총회는 유엔사 해체 등을 담은 북한 측 결의안과 남북 대화 촉구 등을 명시한 한국 측 결의안을 모두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김 서기관은 또 북한이 핵과 로켓 발사 실험을 멈췄음에도 불구하고 유엔 안보리가 제재를 해제하거나 완화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재 완화와 해제를 명시한 관련 결의에 주목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유엔사 해체 주장에 대해 한국 측 대표는 다음 회의인 15일 추가 발언을 요청해 이를 반박했습니다.
With regard to the remarks made by the distinguished representative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last Friday, my delegation would like to emphasize that this meeting is not the appropriate forum.
6위원회는 유엔사 해체를 논의하기에 적절한 회의가 아니란 점을 강조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엔사에 대한 한국의 입장은 특별위원회를 비롯한 다른 장소에서도 일관돼 왔다며 같은 내용을 반복할 의사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제와 개발, 금융을 주제로 한 이 위원회 회의에선 9일 대북 제재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The delivery of the humanitarian assistance material such as essential medicines, x-ray equipment, as well as even sports items, which are at most necessary for our citizens, children and women, are prohibited under the pretext of implementation.
김 대사는 인민의 존재와 개발 권리가 심각하게 제한받고 있다며 필수적인 약품과 x-ray 장비, 심지어 스포츠 장비와 같은 인도적 원조 품목들의 운송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로 금지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물품들은 어린이와 여성 등 인민들에게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제재가 북한의 발전을 막고 있다는 논리도 폈습니다.
Our efforts to implement SDG are facing with severe difficulties and it affects negatively international efforts to achieve.
제재로 인해 유엔의 지속 가능 개발 목표를 이행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에 처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지속적인 개발을 하는 데 있어 이러한 상황이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사는 한반도의 정치적 상황은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경제적 환경은 여전히 최악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권을 주제로 열리고 있는 제3위원회 회의에선 인권 문제가 없다는 북한의 주장이 부각됐습니다.
The report of the Secretary General on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PRK.
북한 대표부의 이성철 참사관은 16일 유엔 인권 최고 대표사무소의 크레이그 모카이버 뉴욕 사무소장이 북한의 인권 문제를 지적하는 보고서를 발표하자 해당 보고서에는 정치적인 자료와 내용들이 들어있다며 이를 전면 배격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인권을 비판한 유럽연합에 대해서도 반발하며 북한의 인권 현실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문제가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곳은 군축을 주제로 한 제1위원회입니다. 북한은 미국과의 신뢰 구축과 북핵 폐기의 동시적 접근법을 주장하는 한편 일부 나라들의 비난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김성 대사는 11일 회의에서 국제사회의 한반도에 대한 우려는 지지와 환영으로 바뀌었으며 이런 획기적인 한반도의 변화는 전 세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s a result, gauge of a concer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bout the situation.
이어 북한이 무기 실험을 멈추고 핵실험장 등을 폐기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미국도 이에 맞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회의와 달리 미국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을 하지 않는 등 자극을 최소화하려는 모습이 관측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 다른 북한 측 대표는 16일 열린 회의에서 스페인 등 유럽 나라들이 북한의 비핵화 단계 전까진 제재 해제를 고려해선 안 된다고 밝히자 추가 발언을 요청하며 반발했습니다.
I'd like to exercise the right of reply in response to the statement made by the representative of Spain who think that it is the sanctions that brought the DPRK to the dialogue table.
스페인이 프랑스와 네덜란드와 같은 나라들처럼 제재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었다는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재는 문제가 아니라며 북한은 창건 첫날 이후 70년간 압박과 제재 아래 살아왔으며 북한은 어떤 제재와 압박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자립심과 자기 발전력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10년 혹은 100년을 더 제재한다고 해도 더 강하게 이겨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엔총회 각 위원회는 토론을 거쳐 유엔총회 본회의에 보고할 결의안을 채택하게 됩니다. 지난해까지 3위원회는 북한의 인권사항을 지적하는 결의를 채택했고 1위원회도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실험 등을 규탄하는 결의를 통과시켰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 정권은 유사시 유엔군의 개입을 막고 궁극적으로 미군 철수를 위한 의도로 유엔군 사령부 해체를 주장하고 있다고 한국의 예비역 장성들이 BOA에 말했습니다. 남북 합의 이행에 유엔사의 개입이 걸림돌이라는 인상을 부각시켜서 군사적 입장을 관철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김영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국의 여러 예비역 장성들이 북한 정권의 유엔군 사령부 해체 요구에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예비역 육군대장인 김영식 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는 19일 BOA에 북한의 유엔사 해체 요구는 여러 의도가 담겨 있다고 말했습니다.
1950년에 만들어졌던 UN 레졸루션에 의해서 지금 만약에 전쟁이 다시 나면 UN사 16개국은 자동 참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사실 옛날부터 껄끄러웠죠.
유사시 외국군의 개입 근거를 차단할 뿐 아니라 평화협정을 통해 UN 결의를 무력화해 UN군 사령부와 궁극적으로 주한미군의 철수를 요구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평화협정이 됐으면 유엔 레졸루션은 전부 의미가 없다. 그러면은 평화협정과 동시에 유엔 결의안이 무효화가 되고 그러면 미국을 포함한 나머지 16개국들이 한국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이런 배경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쪽은 항상 그렇게 이 평화협정 체결, 평화협정이 체결됐으면 그러면 남바국이 평화를 하게 돼 있는데 외세가 왜 있느냐. 그럼 자동적으로 북한은 다시 미군이 나가야 된다 하는 논리로 지금은 얘기 안 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글로 전이 되도록 논리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전략적 목적을 숨긴 의도라는 거죠.
유엔군 사령부는 주한미군이나 한미연합사령부와 달리 유엔 안보리의 공식적인 결의를 통해 창설된 군사 조직입니다. 따라서 유엔사는 한국전쟁 정전협정 당사자로 서명했고 협정 이행의 준수를 책임지는 국제법적 권한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앞서 유엔 총회에서 유엔군 사령부의 해체를 거듭 주장했고 중국과 러시아도 유엔사가 냉전의 산물이라며 해체 요구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신원식 전 합참차장은 그러나 유엔사 해체는 정전협정을 유지할 수 있는 플랫폼이 없어지는 것이라며 안보 위기만 더 고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먼저 유엔사의 역할이 정전협정의 상징이잖아요. 그죠? 그 유엔사 기능이 CFC가 전투사령부 기능을 가져감으로써 사실은 평시에는 정전 유지, 전시에는 이제 전력 제공자, force provider 한 역할만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놈들이 평시에 정전 기능 유엔사 자체가 유지하면 정전 협정 자체를 유지할 수 있는 플랫폼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자동적으로 뭐 평화협정이 되는 거지. 뭐 사인을 안 해도 평화협정에 담고 있는 내용을 다 땡겨 쓸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한반도에 전쟁을 없게 하는 상태가 유엔시가 주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남북 당사자끼리 되는 거 아니야.
신 전 차장은 이런 움직임은 남북 지도자가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와 부합하는 것이라며 유엔사 없이 남북공조로 평화지대를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군 사령부라는 국제법적 지위가 없어지면 주한미군도 존재의 정당성 테두리가 약화돼 결국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의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종전선언만 하고도 유엔사의 존재를 없앨 수 있는 함정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한국전이 끝났다. 6.25가. 그러면 유엔 사령부와 한미동맹은 6.25 때문에 생긴 거 아니에요. 6.25 전에는 없었잖아. 종전선언은 6.25 전 상태로 돌아가자는 소리 아니에요. 6.25 전에 가면 유엔 사령부도 없고 한미상호방위조약도 없으니까 결국은 그거 유엔 사령부와 한미동맹을 해체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래놓고 이제 그게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부담가니까 유엔사하고 이게 상관없다 했고 김정은이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김정은은 그런 말 안 했는데 그런데 이번에 무슨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났잖아요.
하지만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참여연대 등 일각에선 미국이 유엔군 사령부의 정당성을 활용해 남북관계 개입 등 한반도의 영향력을 유지해왔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북이 최근 지뢰 제거, 도로와 철도 등 합의 사안들을 이행할 때마다 유엔군 사령부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자 평화에 유엔사가 역행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도 지난달 유엔총회 연설에서 유엔군 사령부와 관련해 유엔의 통제 밖에서 미국의 지휘에만 복종하고 있는 연합군 사령부에 불과하지만 아직까지 신성한 유엔의 명칭을 도용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주미 한국대사관 국방무관을 지낸 신경수 예비역 육군 소장은 북한 정권이 이런 주장을 활용해 평화를 만들어가는 남북 간 합의 이행에 유엔사가 제재하고 간섭한다는 이미지를 부각시켜 원하는 걸 달성하려는 의도로 풀이했습니다.
지금 뭐 JSA 같은 것도 협의할 때 그리고 남북 그 이 DMZ 안에서 이런 것들을 협의할 때 지금 유엔사가 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으로 봐서는 아마 그 유엔사가 없다면 그냥 남북 관계 문제, 남북이 그냥 뭐 지금 현재 우리가 잘 저기 북한의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는 화해협력 차원에서 해주니까 그런 식으로 뭐 우리가 한 측이 잘 해줄 거라고 믿고 있겠죠. 뭐 그러니까 유엔사만 없으면은 그 뭐 한 남북이 협의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걸 달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군사적인 차원에서.
김명식 전 대장은 미국이 패권 국가로 여러 나라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는 북한 정권의 선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유엔의 흔적을 지우려는 의도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깃발 아래 있는 거하고 강대국의 이름 아래 있는 거하고는 북한이 나중에 자기들의 스탠스를 취하기가 어느 게 쉽겠어요. 당연히 미국의 깃발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이 공격하기가 쉽죠.
웨인에어 유엔군 사령부 부사령관은 이달 초 워싱턴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유엔사가 언젠가는 사라지게 되겠지만 올바른 시기가 돼야만 가능한 문제라고 말했었습니다. 또 종전선언은 평화협정과 매우 다르다며 문재인 한국 대통령도 최근 종전선언을 해도 유엔사의 지위에 어떤 영향도 없을 것이란 점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에어 부사령관은 17일 서울의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런 입장을 거듭 밝히며 유엔사는 최근의 남북 신뢰 구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UNC will continue to fulfill its responsibilities in the ongoing potentially decisive events that are playing out.
유엔사는 실질적인 여러 도전 과제에도 불구하고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고 매우 중요한 사안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오판으로 인해 위기가 고조되지 않도록 책임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란 겁니다. 에어 부사령관은 그러면서 유엔사는 걸림돌이 아닌 조력자로서 모든 당사국과 협력하며 기존의 역할을 변함없이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영곤입니다.
스위스 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가 유지되는 한 제재를 완전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북 정상회담 개최지로 스위스가 거론된 데 대해서는 스위스의 중재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안소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스위스 정부가 대북 제재 이행 의지를 재차 확인했습니다. 스위스 외교부의 피에르 알랑 엘칭거 대변인은 18일 북한의 비핵화 유인책으로 대북 제재 완화가 거론되고 있는 데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유엔 안보리 회원국들이 동의하지 않는 한 대북 제재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면서 스위스 정부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전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위스는 독자적 대북 제재를 단행해온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난 2016년 5월에는 고급 시계를 수출 금지 목록에 포함했는데 이에 따라 지난해 북한에 수출된 스위스산 시계는 2만 1,000달러로 5년 만에 10분의 1로 급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공식 출범한 2012년 스위스 시계의 대북 수출은 20만 달러가 넘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엘칭거 대변인은 또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지로 스위스가 떠오른 것과 관련해 미국 대통령과 북한 지도자가 서로 만날 의향이 있다고 밝힌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위스의 중재 역할은 잘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상회담 시간과 장소를 결정하는 것은 당사국의 몫이라면서 스위스는 모든 대화 노력에 찬성한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VOA Washington.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중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이 2009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회원국들이 군용기관의 우발적인 충돌 방지를 위한 다자간 지침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를 막으려고 남부 국경에 군대를 보낼 수도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이 관련 소식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첫 소식 보죠. 중국의 3분기 경제 성적표가 나왔는데 안 좋네요.
네, 올 7월부터 9월까지죠. 이 중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이 6.5%에 그쳤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19일 발표한 건데요. 이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이고 또 경제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6.6%에도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네, 뭐 나라에 따라서 기준은 다르겠지만 중국으로 봐서는 좋지 않다는 거죠.
네.
2009년 금융위기는 뭐 그야말로 전 세계의 깊은 그 침체 늪에 빠지게 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에 중국 경제 성장률은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네, 2009년 1분기 중국 경제 성장률이 당시 6.4%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3분기 경제 성장률이 그때만큼 나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 예.
예, 중국의 분기별 증가율은 현재 계속 둔화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앞서 1분기라든지 2분기에도 경제 성장이 좀 내려가는 그런 추세였나요?
네, 지난 1분기에 이 성장률은 6.8%, 2분기의 성장률은 6.7%, 그리고 이번에 6.5%니까 뭐 3분기 연속해서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요. 현재 중국은 올해 전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6.5%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직까지는 목표치에 부합은 하고 있는 건데 그래도 안심할 수 없다는 관측입니다.
중국이 경제 성장에 우려하고 있는 뭐 이런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이 중국의 경제 둔화가 이뤄지는 것은 무엇보다 이 미국과 벌이고 있는 무역 전쟁으로 인한 충격파가 가장 큰 요인이라는데 전문가들 대부분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예, 예.
미국 정부는 지난 7월 이후 총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대해서 이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는데요. 나아가서 올해 말까지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10%에서 25% 이 추가 관세 인상 계획을 밝히면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중국의 그 국내적인 상황도 어떤 요인이 될 수 있다고요?
네, 현재 이 중국 정부가 이 부채 감축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런 정책이 경제 성장 동력을 잃게 만들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지방 정부와 기업들의 과도한 부채가 심각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해서 이 부채 감축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 경제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네. 그런데 지난달에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 사상 최고치에 올랐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중국이 9월 한 달 동안 미국에 대해서 340억 달러가 넘는 무역 흑자를 기록했는데요.
네.
전문가들은 미국의 새로운 관세 부과가 시작되기 전에 이 중국 기업들이 서둘러서 대미 수출을 늘렸기 때문일 것이라는 그런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 정부는 지금 이 경제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건가요?
네, 중국 국가통계국이 이날 19일이죠. 오늘 3분기 경제 성장률을 발표하면서 성명을 냈는데 중국의 경제가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추세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 구조도 선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 수출이 더 힘들어질 것이라는 데는 이 중국 관리들도 수긍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들도 같이 보고 있습니까?
상당수 경제 전문가들이 내년에 이 전 세계 경제가 무역 경쟁 때문에 이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예.
이로 인해서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인 중국에도 그 여파가 미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경제연구소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수석 중국 전문 경제학자죠. 이 줄리언 에반스 프리처드 씨가 19일 보고서를 냈는데 내년 중순경이면은 이 중국 경제가 바닥을 칠 것으로 내다봤고요.
네.
하지만 그런가 하면은 아직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았다고 말하는 그런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네. 중국 정부로서는 뭐 이것을 좀 벗어나야 될 방법을 찾아야겠네요.
맞습니다. 현재 이 중국은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세금을 감면하고 기관 시설을 확충하는가 하면 이 통화 정책을 완화하는 등의 경기 부양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경제 성장 안정을 위해서는 중국 정부가 좀 더 유연한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미국과의 무역 갈등이 또 한 축으로 지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과의 무역 협상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네, 원래는 이 지난달에 이 스티븐 무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류허 중국 부총리가 이곳 워싱턴 DC에서 2차 무역 협상을 할 예정이었는데요.
네.
하지만 이 미국이 추가 관세 발표를 하면서 일정이 전격 취소됐습니다.
그렇죠.
류허 중국 부총리에 따르면요, 이 19일 중국 언론과 류허 부총리가 이 인터뷰를 했는데 현재 미국과 중국 간의 이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양국 간의 어떤 수준에서 어떤 내용의 대화가 오가고 있는지는 뭐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는데요. 이런 류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아직 입장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지금 싱가포르에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가 열리고 있죠.
네, 아세안 10개 회원국과 미국,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요 8개국 국방장관들이 싱가포르에서 이 역내 안보 정세와 신뢰 구축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은 지난 2006년 첫 국방장관 회의를 열었고요. 그동안 계속 자체적으로 안보 회의를 해오다가 지난 2010년부터는 이 주요 8개국 국방장관들을 초청해서 이 확대 회담을 열고 있습니다.
네, 회의에서 성과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네, 아세안 국방장관들이 19일 이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 군용기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다자간 지침 규정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네.
뭐 법적인 구속력은 없는데요. 하지만 세계 나라 이상이 합의한 이 첫 이 군용기 우발 충돌 방지 규정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하고 중국도 뭐 비슷한 규정을 나타냈던 때가 있었던 것
맞습니다.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이 지난 2015년에 항공기간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규칙을 정하고 이 핫라인 설치에 합의했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다자간의 지침을 만든 건 이번이 처음이란 겁니다.
예.
아세안은 확대 국방장관회의 참가국들에게도 이 동참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네. 또 다른 합의도 나왔네요.
네. 아세안은 19일에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다음 주에 이 중국과 첫 해상합동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중국은 남중국해 행동 준칙, 이 COC 초안을 통해서 아세안 국가들 간의 아세안 국가들과의 네. 이 정기적인 해상 군사 훈련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예. 미국도 아세안 회원국들과 군사 훈련을 해온 적이 있죠.
네, 맞습니다. 이 아세안은 이번 성명에서 미국과는 내년에 해상 훈련을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통해서 아세안과 미국 그리고 중국 간의 우호와 신뢰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상황은 어떤가요? 무역 갈등도 있고요. 또 남중국해 대치로 지금 껄끄러운 상황이기도 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에서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 그리고 웨이 펑허 중국 국방부장의 회동에 특히 눈길이 쏠렸는데요. 양측이 18일 90분 넘게 의견을 교환했지만 새로운 타결점을 찾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소식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 유입을 막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할 수도 있다. 이렇게 강하게 말했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18일 인터넷 트위터에 연이어 글을 올렸는데요. 멕시코가 자국을 통과해 미국으로 가는 불법 이민자들을 막지 않으면 군대를 불러서 국경을 폐쇄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몬태나주에서 행한 유세에서도 같은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민주당 때문에 미국으로 향하는 불법 이민자 행렬이 끊이지 않는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이게 이른바 캐러번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 중미에 있는 이 가난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종종 무리를 지어서 미국 남부 국경으로 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미국 국경에 와서 몰래 국경을 넘거나 미국에 망명 신청을 하려는 사람들인데요. 이들을 이 언론이 캐러밴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네. 뭐 어제 오늘 계속 언론을 보면은 지금도 미국으로 향하고 있는 올라오고 있는 캐러밴 행렬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최근에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이 온두라스에서 출발했는데 지금은 2천 명 정도로 이 캐러밴 규모가 커졌다고 합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를 언급한 것은 이 캐러밴 행렬이 멕시코를 통과해야 하는 거고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엘살바도르나 온드라스 그리고 과테말라에서 출발하는데 미국에 오려면 이 멕시코를 거쳐야
그렇겠죠.
합니다.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이 멕시코를 횡단해서 미국 남부 국경에 도착하는데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정부에 대해서 이들을 막아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는 중입니다.
네. 멕시코 정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뭐 원론적인 말을 했습니다. 뭐 합법적인 입국 사증이나 서류가 있으면 온두라스 사람이든 어느 나라 사람이든 누구나 멕시코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건데요.
네.
멕시코 정부는 캐러반 행렬을 일반 이민자들과 달리 취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 18일 눈에 띄는 글을 오후에 올렸는데요. 멕시코 정부가 시위 진압 장구를 갖춘 연방 경찰을 과테말라 접경 지역으로 보냈다면서 멕시코 정부의 조처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아예 온두라스 정부에 캐러반 막으라고 경고도 했다고요.
맞습니다. 16일에 이 트위터에 올린 글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향하는 캐러반을 막고 이들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온두라스에 제공하던 현금과 원조를 중단하겠다는 점을 온두라스 대통령에게 분명히 알렸다고 말했습니다.
예.
또 18일에는 트위터에 자국민을 통제하지 못하는 나라들에 들어가는 돈을 끊어야겠다면서 새 무역협정인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보다 국경 강화가 자신에게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18일 유세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죠. 그간 불법 이민 문제를 민주당 탓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가요?
네. 민주당이 이 국경 개방을 원하고 또 미국 이민법을 약하게 만들었다는 건데요.
예.
그런데 일각에서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불법 이민자 문제를 자주 거론하는 건 중간선거를 앞둔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트위터에 글을 올려서 이민법과 국경 문제를 이번 중간선거의 쟁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실제 미국 국경을 넘다가 잡힌 사람들이 최근 크게 늘었다 이런 소식도 있더라고요.
네, 특히 이 자녀를 동반하고 이 가족이 함께 들어오다 잡히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는 건데요.
예.
미국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연방 국토안보부 자료를 인용해서 보도했는데 지난 9월에 이 국경 경비대원들이 이 가족을 동반한 사람들, 가족이 함께 온 사람들을 약 1만 6천 명을 잡았는데
네.
이게 한 달 기록으로는 최고치였다고 합니다.
예. 자,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맑은 날씨입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5도, 낮 최고 20도. 남포 아침에는 6도, 낮에 20도입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 6도, 낮 기온은 20도. 중강 아침에는 영하 1도, 낮 기온은 영상 17도. 강계 아침 기온 0도, 낮 기온은 18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 역시 맑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7도, 낮 최고 21도. 개성 아침에는 4도, 낮에 20도. 사리원도 아침에는 4도, 낮 기온은 20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함경 남북도 맑은 날씨입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 기온은 4도, 낮 최고 21도. 풍산 아침 최저 영하 5도, 낮 최고 15도. 장전 아침 기온 9도, 낮 기온은 20도. 청진 아침 기온 6도, 낮 기온 20도. 삼전은 아침 최저 영하 5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로 예상됩니다. 동해상은 맑습니다. 서해도 역시 맑은 날씨입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2m, 서해 북부 해상은 0.5m로 일겠습니다. 10월 19일 금요일 VOA 저녁 방송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 수장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북한의 평양 방문 요청을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교황청이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은 피에트로 파롤린 교황청 국무원장이 어제 기자들에게 교황이 방북 의지를 밝혔다면서 북한이 이를 공식화하는 초청장을 보내길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교황의 방북을 위해 북한이 충족해야 할 조건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 문제는 차후 제기될 것이라며 본격적으로 방문 가능성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방북 성사 조건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파롤린 국무원장은 교황은 기꺼이 북한을 방문하겠지만 이런 종류의 여행에는 진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어제 교황청을 공식 방문한 문재인 한국 대통령으로부터 김정은 위원장의 방북 요청 의사를 전달받고 북한으로부터 공식 초청장이 오면 갈 수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 반정부 언론인 카쇼기의 사망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미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자말 카쇼기가 사망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사망한 것이 확실해 보인다면서 그것은 매우 슬픈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 정부의 책임이 드러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냐는 질문에 매우 가혹하게 대응할 것이라면서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카쇼기가 사망했다는 자신의 판단은 정보당국의 보고서에 기반한 것이라면서 그것을 신뢰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사건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단정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터키 정부는 사우디 반정부 언론인 카쇼기 살해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음성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메블리트 차우시올루 터키 외무장관은 오늘 기자들에게 터키는 해당 음성 자료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등 미 관리들 누구에게도 전달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결과가 나오면 국제사회 전체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ABC 방송은 어제 터키 고위 관리를 인용해 폼페오 장관이 터키를 방문했을 때 해당 음성 자료를 청취했고 녹취록도 건네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폼페오 장관은 이 같은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터키 수사당국은 이스탄불 외곽 야산 등지에서 실종된 자말 카쇼기 씨의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프가니스탄 동남부 칸다하르주에서 어제 미군 사령관이 참석한 회의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주 경찰총장이 사망했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칸다하르 주지사 공간에서 스콧 밀러 아프간 주둔 미군 사령관과 주 고위관리 등이 회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떠나는 순간 발생했습니다. 당시 총격범은 아프간 경비병력의 복장을 하고 있었다고 언론은 전했습니다. 이슬람 무장반군 탈레반은 성명을 통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압둘 라지크 주 경찰총장과 현지 정보기관 사령관이 사망했습니다. 밀러 사령관은 다치지 않고 현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부 미군들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중국의 군사화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재확인했습니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오늘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확대 국방장관 회의가 열리는 싱가포르에서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과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야 방위상은 이 자리에서 일본 자위대가 잠수함과 선박 등을 동원해 남중국해 주변에서 군사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훈련은 일본이 자유롭게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매티스 국방장관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법치에 기반을 둔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주변국들과 협력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이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오늘 3분기 국내 총생산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6.5%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세계 금융위기가 불거진 2009년 1분기 6.4%를 기록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또 시장 전망치인 6.6%보다도 낮게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높은 부채 수준과 계속되는 미국과의 무역 갈등 등이 중국 경기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